커뮤니케이션 이해청사는 새롭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지식을 가장 단순하고 편리한 형태로 전합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해 책 한 권마다 하나의 주제를 10개의 아이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오디오북은 책을 쓴 저자 자신이 직접 낭독한 육성으로 제작합니다. 마치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거나 바로 곁에서 현장 선배의 충고를 듣는 것 같습니다. 반복해 듣는 것만으로도 개념이 쏙쏙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저는 동원대학교 광고편집과 교수 부길만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이해총서 출판기획물의 세계사 부길만 지음 역사적 출판물과 인류문화의 발달 이 책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이룩한 대표적인 출판기획 편집 저작물 열정을 중심으로 그 저작물의 성립 배경, 내용, 역사적 의미, 사회적 파장 등을 조명한 것이다. 전체가 10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시기적으로 고대, 중세와 근대, 현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대표적 편집 저작물 열정 선정 첫째 부분인 고대편에서는 인류 문명의 기원을 이룬 이집트의 사자의 서, 신비로운 지혜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인도의 리그베다, 동양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중국의 오경을 살펴보았다. 둘째 부분인 중세와 근대 세계로 넘어와서는 인류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종교인 불교의 정신과 교리를 총체적으로 집대성한 팔만 대장경,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기독교의 신구약 성서를 우아하고 정교한 영어로 표현해낸 흠정력 성서에 대한 문화사적 고찰을 담았다. 이로써 고대 이집트 종교 사상과 인도의 힌두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세계 3대 종교, 곧 유교, 불교, 기독교의 본질 및 그 종교들이 인류 문화에 끼친 위대한 공적들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종교는 끊임없이 인류의 정신 문명에 자양분을 공급해왔다. 그러한 자양분들이 출판 기획물이라는 구체적인 매개 속에서 어떻게 소화되고 있는지 이 책은 밝혀주고 있다. 그리고 500년 가까이 하루도 빠짐없이 국정의 역사적 사실을 일기처럼 상세히 기록해놓아 현재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 왕조실록의 편찬 과정과 의의를 제시했다. 이것은 왕조시대의 역사관에 의거해 작성한 기록물이지만 당대의 정치, 외교, 경제뿐만 아니라 생활상과 문화 및 사상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어 오늘날 역사 연구의 1차 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현재는 가정에서도 개인 컴퓨터를 통해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 정보화 시대에 크게 빛을 발하고 있는 출판 기획물이 되었다. 또한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영향을 끼친 백과사전을 출판 기획물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백과전설을 통해 이성의 빛을 더욱 강조하게 된 서구 사회는 봉건적 왕정에서 벗어나 근대적 공화정을 정치체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셋째 부분은 현대편이다. 15세기 구텐베르크가 개발한 활판 인쇄술의 등장 이후 서적들이 널리 퍼짐으로써 일반 민중도 책을 소유하고 읽을 수 있게 되었고 18세기에는 산업혁명과 인쇄의 기계화 과정을 거치며 대중적인 출판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드디어 20세기에는 값싼 양질의 문고본 출판을 통해 본격적인 대중 독서시장이 열리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출판물로 펭귄 북스를 선정해 역사적 성격과 의의를 찾아보았다. 20세기 후반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출판에서도 전자출판이 등장하면서 출판 패러다임의 전환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출판물의 제작 유통이 종이 인쇄뿐만 아니라 전자매체로도 이루어짐으로써 전혀 새로운 성격의 서적과 출판활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위키피디아와 구글을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는 편집 저작물이 아니라 편집 저작 또는 검색 행위에 해당된다. 출판 패러다임 전환의 생생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편의상 출판 기획물의 범주에 넣어 다루었다. 인류의 정신 문명 형성의 기억 이러한 대표적인 출판 기획 편집 저작물 열정을 시기순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자의 서이다. 이 출판물은 고대 이집트에서 죽은 사람의 관 속에 미라와 함께 넣어두는 파피루스 문서인데 사후 세계의 안내서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부활을 위한 주문, 기도, 신에 대한 경배, 마법의 말, 주술 공식 등을 담고 있다. 사자의 서는 지역에 따라 세 종류의 텍스트, 곧 헬리오펠리스 텍스트, 테베 텍스트, 사이테 텍스트 등으로 나누어 편찬되었다. 고대 이집트인은 죽은 후에도 또 다른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내세관을 갖고 있었다. 즉, 고대 이집트인은 해마다 비옥한 충적지를 남기는 나일강 범람의 규칙성을 체험하면서 삶이 하나의 거대한 순환, 곧 영원한 소멸과 생성 속에 존재한다고 믿게 되었다. 이러한 믿음을 잘 드러내는 것이 오시리스의 신화이다. 오시리스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망자의 신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자를 신과 동일시했다. 사자의 서에서도 거기에 수록된 주문을 외우면 사자는 태양신 라와 마찬가지로 숭배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스스로를 오시리스의 아들이라고 선언한다. 사자의 서가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은 내세에서 구원 여부를 생전의 행위로 판단하는 점이다. 즉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절도, 사기, 간통, 협박, 환내기 등의 죄를 지은 사람은 소멸의 길로 빠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야 영생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도덕성의 강조가 인류의 고등 종교가 생겨나기 훨씬 이전부터 구원의 조건으로 고대 이집트에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리그베다이다. 리그베다는 고대 인도 종교 경전인 베다의 하나이다. 인도의 종교와 철학사상의 기록들은 리그베다에서 시작한다. 리그베다는 핵심부 찬가 본집인 만트라, 주석서들인 브라흐마나, 아란야카, 우파니샤드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 내용을 보면 만트라가 신을 찬양하는 영감의 노래, 브라흐마나는 재례의식을 위한 설명, 아란야카는 숲속에 은둔한 수행자들의 사유를 나타내는 종교적인 사변, 우파니샤드는 자아탐구와 철학적 반성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 리그베다에는 다양한 종류의 신들, 곧 종교의 첫 단계인 자연 숭배 형태의 신들, 더 높은 단계인 도덕적인 신 또는 다양한 추상적 원리와 관련된 신들, 최고 신으로서 일신교적인 신이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단계의 신들을 넘어서는 절대적 존재인 브라흐만이 등장한다. 그런데 베다 창가에서는 그것들이 논리적인 배열이나 시간적인 연속의 개념 없이 나란히 나타나고 때로는 하나의 창가가 그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것은 리그베다의 본집이 만들어졌을 때 이미 이 모든 사상의 단계들이 경과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리그베다는 인도 문화의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인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고 있다. 세 번째, 오경이다. 오경은 다섯 종의 유교 경전,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를 말한다. 시경은 서주 초기인 기원전 1100년경부터 기원전 중기 600년경까지 약 500년 동안 중국 각 지방에서 유행했던 노래의 가사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이다. 서경은 중국 고대의 요순시대부터 주나라에 이르기까지 정사에 관련된 모든 문서들을 편찬한 역사서이다. 역경은 주역이라고도 하는데 음양의 변화를 밝히고 하늘과 사람의 관계를 깊이 연구하는 것으로 우주론에서 인생 철학을 추론하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예기는 공자와 그 제자들이 예에 관해 논한 내용을 수록한 책으로 천자부터 선비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각종 의례와 규칙과 행위의 규범이 실려 있다. 춘추는 춘추시대 노나라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이다. 공자는 요순시대와 주공의 정치를 이상으로 여겨 당시의 잘못된 시대 상황을 바로잡고자 춘추를 집필을 했다. 오경을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공자와 그의 제자들은 유가학파로서 춘추시대 제자백가의 하나일 뿐이었다. 그런데 통일제국을 이룩한 한나라 무제가 기원전 136년 동중서의 건의에 따라 오경박사 제도를 시작한 이후 유학은 독전적 지위를 얻었다. 오경은 2000년 이상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일관되게 중국인의 정신적 기반이며 주축이 되어왔다. 신과 인간에 대한 지식 확대. 네 번째, 팔만 대장경이다. 대장경은 불교 경전 전부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 내용은 경장, 율장, 논장의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팔만 대장경은 대장경에 팔만을 덧붙인 이름이다. 대장경 경편의 수요가 8만 1000매가 넘고 8만 4천 번내에 대치되는 8만 4천 법문을 수록했기 때문에 8만 대장경이라고 한다. 몽골 침입 때 초조 대장경과 속장경이 모두 불에 타버리자 고려에서는 대장경 간행 사업을 거국적으로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하여 전쟁 중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것이 8만 대장경이다. 8만 대장경은 석가모니 부처의 삶과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구성은 대승 3장, 소승 3장, 보유 잡장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보유 잡장은 고려에서 8만 대장경을 조성하며 별도로 덧붙인 것인데 다른 나라 대장경에는 없는 경전들이 다수 들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원효의 금강 삼매 경론 같은 우리나라 고승들의 저작도 있다. 8만 대장경 본문의 내용은 동양의 어떤 한문 번역 대장경보다도 우수하다는 것이 국내외 학자들의 공통된 평가이다. 유네스코에서도 1995년 8만 대장경판과 그 경판을 봉안한 고려 대장경 판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다섯 번째, 조선왕조실록이다. 조선왕조실록은 1392년 조선왕조를 세운 태조 때부터 제25대 임금이었던 철종 때까지 472년 동안 매일매일 기록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그 기록의 담당자는 물론 사관이다. 사관은 매일매일 국왕과 대신들의 언행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실록의 전체 분량은 1893권 888책이고 기사 수로는 36만 2161개로 조사된 바 있다. 하루 평균 두 개의 기사가 실록에 실려있는 셈이다. 이러한 실록을 만든 이유는 왕의 언행을 기록해 역사로 남겨 왕을 후대의 평가에 묶어두려는 것이었다. 왕이 죽으면 곧바로 실록 편찬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서 임시 관청인 실록청을 설치했는데 총 책임자는 영의정급이 맡았다. 실록은 당대의 인물들에 대한 역사 서술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편찬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전제주의 시대 왕조사 중심의 역사 서술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실록을 보면 조선의 정치 외교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의 전 분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1차 사료로서 가치가 높다. 또한 당시 인물과 사건에 대한 사관의 평가도 들어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논평이 아니라 사관이라는 집단의 논평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섯 번째, 흠정력 성서이다. 16세기 전반기까지도 라틴어 성경만이 신성시되던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영어 성경을 만들거나 소지하면 중벌에 처해졌다. 최초의 영어 성서 번역자는 농부들까지도 성서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14세기 종교개혁가 존 위클리프이다. 시대를 앞서 나간 그는 결국 이단으로 몰렸고 옥스퍼드 대학 강단에서 쫓겨났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등장한 윌리엄 튼들은 박해와 체포 위협 속에서도 유럽 대륙을 떠돌며 번역 작업을 계속하여 1526년 영어 신약 성서를 완성하고 독일에서 인쇄해 영국으로 보냈다. 틴들은 그 후에도 구약 성서 번역 작업을 계속했지만 1535년 네덜란드에서 체포되었고 다음해인 1536년 이단으로 정죄되어 화형에 처해졌다. 그런데 이 무렵 정치 종교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면서 다양한 형태의 성서 번역 출판이 이루어졌다. 1603년 왕위에 오른 제임스 1세는 주기초 존 레이놀즈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왕이 인가하는 성서 번역 작업을 추진했다. 성서 번역에 47명의 학자들이 참여해 그동안 나온 다양한 성서들의 장점을 취하고 당대에 가장 뛰어난 영어 성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온 흠정 영역 성서는 영국과 신대륙 미국의 대표적인 성서 번역본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또한 흠정력 성서는 영국이 대제국으로 세계사회에 등장함에 따라 절대적인 성서로 인정될 수 있었으며 성서 번역 과정을 통해 전 세계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다. 일곱 번째, 백과전서이다.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된 출판물로 알려진 백과전서는 모두 28권인데 본문 책 17권과 판화가 실린 호화로운 도판 책 11권으로 구성된다. 1748년 시작된 백과전서 편찬 작업은 예수회파 등 반대파 진영의 공격과 탄압이 끊이지 않는 속에서도 편집장 드니 디드로의 끈기와 개혁적 인사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1772년 완성되었다. 백과전서의 집필 과정에는 유럽 최고의 지식인 150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장자크 루소가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주로 음악에 관한 400여 편의 글을, 볼테르는 40편이 넘는 글을 썼다. 디드로 자신은 5,000편이 넘는 글을 통해 철학을 다루고 예술과 제조업을 기술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 백과전서는 이성적 논의에 기반을 둔 사전이며 그 간행 목적은 다양한 영역의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무한히 다양한 인간 지식의 분야들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 속에 포괄하는 것이었다. 백과전서의 출간은 전 유럽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 구독 신청금 예탁, 선전용 전단 배포, 벽보 활용, 신문 광고, 외무사원 파견 등과 같은 상업적 선전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더욱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백과전서는 프랑스 계몽 사상의 결실이다. 백과전서파들은 기존의 사고방식의 의문을 가졌고 편견과 구습을 비판했으며 과학과 기술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또한 당시의 사회제도를 이성의 눈으로 고찰하고자 했다. 이러한 종합적인 시도는 부패한 왕정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정신적 기반이 되어 주었다. 현대의 지식혁명, 대중과 함께. 여덟 번째, 펭귄 북스다. 펭귄 북스는 20세기 페이퍼백 혁명을 일으킨 문고로 널리 알려져 있다. 펭귄 북스 창립자 엘렌 레이는 수준 높은 양질의 내용을 저렴한 페이퍼백으로 보급하려 했다. 그러나 출판계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결국 앨런 레인 형제가 발행 경비를 대고 보들리헤드 출판사의 이름으로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무기여 자리꺼라, 애거사 크리스테의 스타일스 저택의 죽음 등 6펜스짜리 문고본 10종을 발간했다. 바로 펭귄 북스의 시작이었다. 초기에는 펭귄 북스를 서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아 도서 판로를 울워스, 백화점, 페인 상점 등 서점 밖으로 다변화시켰다. 그런데 펭귄 북스가 판매대에 놓이자마자 예상과 달리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책이 팔려나갔다. 이듬해인 1936년 1월 1일 펭귄 북스 출판사는 보들리헤드 출판사로부터 독립하고 3명의 레인 형제들이 공동 사장이 되었다. 독립한 지 한 달 만에 판매고는 100만 부를 기록했고 1년 후에는 300만 부를 돌파하게 되었다. 또한 펭귄 북스의 등장으로 값싼 도서는 수준이 낮거나 낡은 서적이라는 당시의 출판계 관행이 깨졌다. 펭귄 북스는 매력적인 표지 디자인으로 독자의 눈을 끌었으며 펭귄 북스라는 브랜드를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펭귄 북스는 사세 확장과 함께 문고 출판 사업 분야를 다각도로 넓혀 나갔다. 펭귄 북스 외에도 펠리컨 북스, 펭귄 클래식, 펭귄 스페셜, 퍼핀 북스, 군 북클럽 등이 중요한 시리즈물로 등장하게 되었다. 펭귄 북스의 성공은 기존의 페이퍼백 출판보다 한 단계 높은 혁명적인 것이었다. 그때까지 원하는 책을 주로 빌려서 읽을 수밖에 없었던 대중들에게 종이 표지라는 간편한 형식의 작은 크기, 6펜스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양질의 문학은 현대적 생활 양식의 또 하나의 상징으로 다가왔다. 펭귄 북스의 폭발적인 성공에 힘입어 영국에서 페이퍼백의 출판 붐이 일어났고 해외로까지 퍼져나갔다. 아홉 번째, 구글이다. 구글은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 서비스 기업인데 독특한 검색과 광고 방식으로 세계 인터넷 광고 시장을 장악했다. 구글은 회사의 사명을 전 세계의 정보를 조직화해서 그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밝힌다. 그래서 365일 24시간 내내 웹사이트에 들어있는 전 세계의 정보를 자동으로 읽어내고 끊임없이 해석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구글은 전 세계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의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고대부터 형성되어 온 인류의 모든 지식과 사상의 집합제인 도서의 내용을 전부 담아내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하게 되었다. 2004년 12월 14일 구글은 마침내 1500만 권의 도서관 장서들을 디지털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말하자면 전자도서관 사업인데 2009년 그 이름을 구글북스라고 지었다. 현재 구글북스는 영어, 일본어, 체코, 핀란드어에 이르기까지 40개가 넘는 언어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한국도 2012년 9월 구글도서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구글북스에서는 선택한 책을 온라인에서 읽을 수 있고 연계된 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수 있으며 구글과 제휴된 도서관에서 사본을 대여할 수도 있다. 구글북스는 출범 초기부터 저작권 분쟁에 휘말려왔다. 분쟁 과정에서 미국 작가협회와 출판인협회는 구글과 화해안을 합의했는데 그 내용은 구글이 미국 작가협회와 출판인협회에 1억 2,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저작권 및 수익 배분 문제 등을 해결할 기구를 설립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뉴욕 연방법원은 화해안이 구글에 대한 특혜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하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구글북스 사용자들은 저작권이 소멸된 도서 200만 종과 작가 및 출판사와 계약을 맺은 수많은 책들을 볼 수 있다. 구글북스 사업은 출판계에서 전자책 시장의 비중이 커져가는 추세와 맞물리며 앞으로도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열 번째, 위키피디아이다. 위키피디아는 위키와 엔사이클로피디아의 합성으로서 새로운 시대의 백과사전을 말한다. 위키는 방문자들이 쓰고 스스로 편집할 수 있는 웹사이트이다. 이 위키를 기반으로 한 위키피디아는 누구든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접 지식과 정보를 올릴 수 있으며 기존에 등록된 지식과 정보를 수정, 보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위키피디아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오늘날 가장 대중적인 백과사전이 되었다. 영업한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2012년 12월 현재 285개 언어의 위키피디아가 있다고 한다. 21세기에 등장한 위키피디아는 새로운 종류의 백과사전으로 그 내용을 담은 매체도 종이에서 인터넷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집필 및 편집의 주체와 방식도 달라졌다. 즉 각계의 전문가와 백과사전 편찬자들이 저술을 편집한 것을 독자들이 구입해 읽는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독자들이 직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유롭게 저술을 편집하고 수정,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집단지성의 원리가 그 근거가 되고 있다. 집단지성이란 지식이 다수의 참여로 생산됨으로써 각 개인에게 맞추어지고 동시에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단지성의 방식은 지식이라는 현재의 차원을 넘어서 정치, 경제를 비롯한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